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시리아 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VOA에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수물자를 공수했다며 이 같은 활동은 시리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존 케리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특히 케리 장관이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관한 보도에 대해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며 사실일 경우 더 큰 폭력 사태와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가 시리아에 병력과 항공기를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군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관 대변인을 인용해 이란이 시리아로 향하는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시리아에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파견돼 러시아 무기와 장비 사용을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리아 정보장관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TV에 출연해 러시아가 시리아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는 서방 정보당국이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 주요 정부군 기지를 추가로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ISIL 홍보기구와 반정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친 ISIL 언론을 표방하는 아마크는 오늘 ISIL이 지난밤 데이르 엘조르 군 기지에서 가까운 로켓 부대 지역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해당 기지 인근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며 ISIL의 이번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ISIL은 지난해 말부터 데이르 엘조르 군 기지를 장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만일 장악이 완전히 이뤄지면 데이르 엘조르 주에서 최후의 정부군 거점이 함락되는 겁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앞서 어제도 이들리브 주의 마지막 남은 군기지를 ISIL 연계단체에 빼앗긴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에 유입되는 난민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헝가리는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3천여 명이 세르비아에서 국경을 넘어 헝가리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동부 니켈스도르프 지역에도 수천 명이 집결해 독일 등으로 향하기 위해 수도 빈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지난주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한 뒤 난민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16만 명의 난민 할당 계획을 발표하자 미국 정부도 시리아 등지의 난민을 추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의 과반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채무에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자리 손실로 중국이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미국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는 중국의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경제적인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89%는 중국으로 인해 미국이 1조 2,700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떠안고 있는 데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2%는 지난 7월 현재 미국과의 무역에서 312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는 중국의 대미 무역 역조 현상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국의 소행으로 보이는 미 연방인사관리처에 대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실시됐지만 응답자의 54%는 중국발 사이버 공격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겼습니다. 일본 중부와 북부 지역에 계속된 집중호우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재난당국은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수만 명에 대해 오늘 긴급 대피령을 내리고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에 나섰습니다. 수도 도쿄에서 북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조소시의 경우 키누가와 강이 범람해 도심이 물에 잠겼습니다. 또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면서 여성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앞으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공세 작전을 펴겠다고 한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데 중국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we ultimately need the Chinese to do more in terms of engaging.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해 언론 자유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현재로선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공세적 작전을 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관련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의 후속 조치로 군사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과 북이 당국 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만큼 회담은 항상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의제 검토 등의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중단된 확성기 방송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적의 도발에 항상 대비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대응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복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이 올해 들어선 고폭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폭실험은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그간 활발히 진행하던 고폭실험을 하지 않는 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상당히 확보한 징후일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입니다.
고폭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내에 얘가 잘 터지나 안 터지나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에는 많은 그런 연습이 필요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달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험 횟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겠죠.
이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다종화, 소형화, 정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가능성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의 목함 지뢰와 폭격 도발을 계기로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한국군의 작전을 공세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공세적 DMZ 작전 수행과 치고 빠지는 성동격서식 도발에 대비해 유형별 작전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4일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이후 한국 국방부가 DMZ 내에서 작전을 공세적으로 펼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북한의 지뢰와 폭격 도발 이후 긴밀한 미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고 대응 능력을 숙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선 9월에서 11월 사이 꽃게 성어기를 맞아 조업 어선 단속을 빌미로 북한 경비함이 북방 한계선을 계속해서 침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서해 북방 한계선을 10회 침범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남측 민간단체가 날리는 대북전단에 대응해 중서부 지역 북한군 고사포 부대의 감시 강화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억제 태세를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8.25 남북 고위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해 장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연이어 예정된 관련국 정상들 간 회담을 북핵 문제 진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양측이 긴장 완화를 위한 이른바 8.25 합의를 이루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장거리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있은 윤 장관의 답변 내용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불확실성 및 불가측성의 비춰볼 때 8.25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하여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기반으로 우방들과 긴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8.25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 여론을 만드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로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자료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할 경우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자 차원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외교부는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자는 비핵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국정감사 답변 내용입니다.
북한이 지금 미국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었던 중국과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대화를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의 선택지를 좁혀나가는 동시에 핵 개발을 포기할 때 북한이 얻을 구체적인 혜택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반기 주요 외교 일정을 활용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하순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그리고 다음 달 16일엔 미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외교부는 연이은 회담들을 균형 잡힌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해 어렵게 내린 전략적 결단이었다며 일각의 우려가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전승절 전후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이 중국에 기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했다며 다음 달 미한 정상회담이 동맹 발전에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장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는 위성사진 판독 결과 영변 핵시설의 활발한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롤스는 8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두 곳에서 플루토늄 생산 준비로 의심되는 활동들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38롤스는 지난달 22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와 방사화학 실험단지 주변에서 과거에 보이지 않던 대형 트럭 등 차량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들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38롤스의 윌리엄 머그포드와 잭 리우 연구원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긴 힘들지만 시설의 중요성을 볼 때 새로운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핵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개보수 작업이나 오염된 장비를 옮기는 작업일 수도 있지만 핵무기 보유량을 더 늘리려는 중요한 절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연구원은 그런 측면에서 두 시설의 움직임은 새로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서해 발사장의 장거리 로켓 실험 발사 가능성에 국제사회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영변의 핵시설도 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지난 7일 영변 핵시설의 확장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었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영변 핵시설 내 여러 곳에서 개보수 작업과 건설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관찰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특히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관찰한 결과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건물이 두 배로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메가와트 원자로 냉각수가 흘러나오고 증기가 뿜어지는 것이 계속 관찰됐다며 이는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앞서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북한이 해마다 핵무기 한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관측통들은 북한 정부가 다음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미사일이나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38롤스는 지난 3일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이 서해 발사장의 시설들을 계속 확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 열릴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어지는 진정성 있는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9일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관련해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좀 더 많이 관여하길 촉구한 것은 좋은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ecause we ultimately need the Chinese to do more in terms of engaging with Pyongyang.
리포트 대사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어지는 신뢰할 만한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과 함께 협력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며 이는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열릴 미국과 한국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 사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th of our leaders will work together to push the alliance in new directions into 21st century issues such as.
리포트 대사는 미한 동맹을 사이버와 우주, 국제 보건과 에너지, 환경 등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분야의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 일정 합의 등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남북 대치 국면 속에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대북 억지력이 한국 측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과 미국의 정보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쿠바나 미얀마 또는 이란처럼 진지하고 신뢰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그럴 경우 미국 정부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정보를 접하는 북한 주민들은 늘고 있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북한의 언론 자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말 발표한 2015 세계 언론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언론 자유 탄압국으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최근 추가한 국가별 실태 북한 편에서 북한 주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언론 환경을 가진 나라라는 겁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 정권이 모든 국내 언론 매체를 통제하고 모든 통신을 규제하고 있으며 외부 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언론인은 노동당 당원이고 모든 매체는 정권의 선전선동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외국 방송을 듣는 행위와 반체제 출판물을 소지한 행위는 반역죄로 간주돼 노동교화형이나 징역형, 심지어는 사형선고까지 받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북한 당국은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을 체포하며 장마당에서 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청한 북한 주민들은 체포될 수 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의 라디오 방송과 단체들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뉴스와 정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듣는 북한 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DVD 기구 보유 가구가 늘어나면서 외국에서 밀반입된 DVD가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중 접경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의 3분의 1가량은 텔레비전을 통해 외국 방송을 접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밀반입되는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를 통해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소개했습니다. 이 밖에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서 인터넷 접근은 아직까지 당국의 승인을 받는 일부 당국자들에게 국한되어 있지만 인터넷 접근이 허용되는 과학자나 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북한 주민들은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북한 내부 통신망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가정에 개인용 컴퓨터를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터넷 접근이 도서관이나 직장의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지난달 말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나선시 수재민들을 위해 긴급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89명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8일 북한에 수해복구 특별지원금 26만 스위스 프랑, 미화 27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이날 발표한 북한 홍수 피해 보고서에서 이번 추가 자금이 라선시 수재민 1,300여 가구에 식수와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예비 구호품 등을 구축해 놓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앞서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재난구호 긴급기금으로 미화 21만 달러를 긴급 투입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십자사가 이번에 북한의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제공하는 자금은 총 46만 2천 스위스 프랑, 47만 5천 달러에 이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8월 초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에 이어 8월 22일과 23일 라선시에 내린 집중호우가 북한 연간 평균 강수량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홍수로 89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으며 6,473가구 2만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일부 지역에서 24명이 사망하고 라선시 일대에서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피해 규모가 큰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홍수 피해 대응에 15일 동안 이재민들에게 하루 500g의 식량을 배급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 외에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식량계획 WFP 등 UN 기구들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만여 명이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의 보건의료 세트와 물탱크 4개를 지원했고 세계식량계획은 고단백 영양과자 5.5톤을 지원했습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도 긴급 어린이 지원 세트를 제공했고 식량농업기구 FAO는 임시발전기 2대를 지원했습니다. 또 국제적십자사위원회 ICRC는 라선시 수재민을 돕기 위해 북한 정부에 석유 690리터와 의료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조선적십자사가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수재민 908가구에 비식량 구호품을 지원했고 라선시 수재민들에게도 구호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현재 홍수로 인해 깨끗한 물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질정화제와 수질정화 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최근 국제태권도연맹 ITF 수장자리에서 물러난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지난 13년간의 ITF 활동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밝혔습니다. 북한 체육계 최고위 인사인 장 의원은 8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남북 간 태권도 협력을 가속화시킨 것을 재임시 큰 성과로 꼽으면서 올 가을 남북 간 태권도인들의 교차 방문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태권도 종목의 올림픽 잔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하는 장 의원은 또 올해 초 심장발작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긴 사실을 이례적으로 밝히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 IOC에서 활동할 북한 체육계 인사가 몇 명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웅 IOC 의원과의 인터뷰를 오늘과 내일 두 차례로 나눠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 기자와 장웅 의원과의 대화입니다.
장웅 명예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예, 뭐 속 시원치는 않지만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예. 글쎄 뭐 시원치 않다라는 건 아무래도 건강 문제를 예,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 그건 뭐 예.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ITF 신임 총재가 이제 최근에 선출됐고요. 장 총재께서는 예. 종신 명예 총재가 되셨는데 이렇게 예. 그 조직의 공식 수장 자리를 물려주시게 된 배경은 뭔가요?
기본은 그 한 2, 3년 전부터 빨리 이제 젊은 피가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신조, 일생 신조 자체가 물러나는 것을 제때 물러나야 한다. 그거의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에게도 기여하고 동무들에게도 기여하는 것보다는 신조입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것으로 갑자기 건강이 좀 나빠졌습니다.
예.
이 갑작스러운 이제 사망이라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좀 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뭐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셨는데 물론 건강 문제가 굉장히 그 개인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시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게 정상이었는데 올해 2월부터 갑자기 심장이 그 심장 발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 여기에 저 비엔나에서 예, 구급병원에 앰뷸런스로 실려가고 뭐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 평양에서 수술도 받으셨다는
예, 예, 얘기를 들어가서 예, 수술을 그 급한 수술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말씀드린 대로 건강이 개인적인 문제지만 워낙 또 국제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이라 이게 너무 사적인 영역으로만 남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외람된
예.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특히 북측의 이 대표적인 스포츠 외교관인 장 총재께서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시면. 남북 스포츠 교류, 더 나아가서 미국 뭐 이런 그 국제사회와의 활발한 교류 역시 뒷걸음치는 건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괜한 걱정인가요?
예, 그건 공연한 그 우려고 공연한 이구심입니다. 제가 뭐 그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그런 스포츠 외교관은 되지 못하는 거고 그저 그 한 명의 병사로서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제 국제적인 지위도 좀 이 구축이 되고 인맥이 많이 형성됐으니까 그 다른 데서 보는 시각에서는 평양의 장웅 IOC 의원이 체육을 뭐 대변하다시피 대활동을 한다 그러는데 그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많이 나왔고 제가 뭐 죽거나 없어진다고 해서 공화국에서의 이 스포츠 외교가 뭐 단절되거나 잘못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ITF 총재를 2002년부터 하셨으니까 뭐 거의 13년 예.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자리에 계셨는데 오랫동안 조직을 이끌어오시면서 뭐 어려웠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문제만큼은 예.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기억되는 일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최용희 총재님 위원으로 해서 이제 ITF 고위 상층 6명을 그 최영희 총재 세상 떠나기 한 3일 전 그 침대 옆에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 제가 참가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뜻밖의 제가 이거 농구 선수였는데 이거 태권도라는 전혀 파악 없는 여기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최고의 난관이 이 ITF 이 고위 상층 인물들과 민족협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저 왜 저 북조선 이 체육 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차관이죠 소방에서는
예.
차관 하던 농구 선수 출신이 왜 ITF 수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그 뒷소리도 많았고 그 이 고름고름 그저 이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3년 되니까 그들 모두의 마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심장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인생 말년에 그 시험층으로 갔습니다. 인생 말년에 이 마음 얻는 거에 가장 곤란했습니다.
예,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계셨고 예. 반년에 어렵더라도 좀 문제가 풀려서 결국은 성과로 예. 남게 된 일들 그래서 또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 뭐 10년 넘는 기간 동안 있으셨겠죠 당연히.
우선 제일 큰 게 IOC에서 내가 그 약자로 ITF 프레지던트로 됐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ITF 아 이거 너 그 국제 테니스 연맹 회장 됐냐? 아 그럽니다.
네.
이거 ITF란 아주 종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제는 그들 속에 ITF 하면 그 테니스가 아니라 이 국제 태권도 연맹이라는 게 각인돼 있습니다. 이거에 저로서는 가장 그 자부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예, ITF 인사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특히 태권도계의 극심한 반목 또 갈등 이런 부분들을 가라앉히는데 장 총재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특히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와 뭔가 그 협력의 물꼬를 트는데 성과가 몇 년 동안 있었죠 분명히?
저 가장 중요한 것이 왜 태권도가 민족도 분열이 되는데 태권도까지 분열돼 있냐 이게입니다. 이거 제가 처음 이제 이 ITF라는 황무지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데 발을 들여놓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총재로 계시던 그 김은용 박사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거 태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러면 이제 후대에 우리가 지탄을 받는다, 후대. 그, 김은영 선생이 저보다 5년 후인데, 김은영 선생님 대 이게 뭐 해결이 나야 되겠냐. 그래서 그 만들어낸 것이 그 40년 역사에 처음으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할 때 8월 20일인가 MOU를 이제 만들어서 사인을 했습니다.
예.
이거의 첫 번째 문건이고, 다음번 문건이 이제 조정원 박사가 이제 그 WTF 총재로 그 된 다음에 2006년 도하에서 12월 2일 아시안 게임 때 다시 MOU를 또 사인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지난해 구체화된 것이 지난해 그 8월 21일 남경에서 제2차 청년 올림픽 경기 기간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그 국제올림픽 관리를 참가한 데서 MOU가 아니라 우정서를 채택한 겁니다.
예.
우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우정서 채택한 것이 결국 두 태권도 연맹 사이에 불화를 가시고 화목을 도모하는 데 결정적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8월달 예. WTF와 주고받은 의정서 거기서 사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북측 선수들뿐만이 아니죠. 포함한 ITF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점이었는데 당장 목표로 잡았었던 그 2016년 브라질 올림픽은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하셨고요. 그럼 2020년 도쿄 올림픽 때까지는 뭔가 좀 진전이 있을까요?
도쿄 올림픽 경기 문제는 지금 IOC와 WTF와 이 협상이 그 추진되고 있고
예.
어떤 방식으로 참가하겠냐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올림픽 때야 꼭 이제 그 WTF, ITF 같이 참가하게 해야 합니다.
예, 그 복잡한 문제라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을 사실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게
예.
ITF는 독자적인 올림픽 출전을 추진하는 반면에 다시 말해서 ITF가 WTF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예.
ITF 간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그대로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겠다라는 입장인 반면에 WTF는 그건 아니고 WTF라는 우산 아래 ITF가 합류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올림픽에 출전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WTF라는 우산 아래에 참가해도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제올림픽은 현재 인정연맹 28개이기 때문에 그 인정된 연맹 28개 안의 범위에서 세부 종목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WTF 모자를 쓰고도 레슬링처럼 두 개 종목, 두 개 세부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IOC와 WTF와 토론을 하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ITF가 WTF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겁니다.
예,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움직임이 지금 많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노인에도 불리하다. WTF도 불리하고 ITF도 불리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WTF도 공감을 한 상황인가요?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영원한 종목은 없습니다. 이제는.
네, 지금까지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의 대담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장 위원과 백성훈 기자의 대담 2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난민 의무 수용 계획이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프랑스가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ISL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개입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유럽 난민 사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올해 난민 16만 명을 의무적으로 분산 수용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 여러 나라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죠?
네, 주로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이 지난 4일 이미 의무적인 난민 분산 활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각 정부 정상들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고위 당국자들은 어제 다시 융커 집행위원장의 새 제안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폴란드의 에바 코파츠 총리는 경제적 이민자는 받을 수 없지만 전쟁을 피해서 탈출한 난민은 수용해야 한다면서 약간 변화된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헝가리도 몰려드는 난민들 때문에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헝가리는 터키와 그리스, 세르비아 등을 거쳐 이 독일 등 서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이미 이 난민 처리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융커 집행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난민 수용국 목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처음 도착하는 남유럽의 그리스와 이탈리아도 같은 이유로 목록에서 제외됐고요.
네. 이 난민 할당 수용 안에 합의가 쉽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안에 따라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해야 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특히 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상한선이 없는 난민 할당 합의가 필요하면서 더욱 장기적인 해결 방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다음 주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법무장관 내무장관 회의에서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표결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독일은 올해 들어서도 수십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는데요. 이 난민 지원에 굉장히 적극적이군요.
네, 사실 독일 안에서도요. 난민 유입으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전쟁을 피해서 유럽으로 온 난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 독일에 이제 난민들이 도착한 곳들의 표정을 보면 독일 국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난민들을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반대하는 그런 시위도 벌어졌고요. 한편 독일이 급속하게 고령화하면서 앞으로 심각한 노동인구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난민들이 귀중한 인적 자원이 될 거란 긍정적인 측면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 기업들은 이미 독일 정부에 난민들을 빨리 이제 받아들여서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독일이 지난해 20만 명의 난민이 망명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4배인 80만 명에 달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행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 폭력 사태가 중동 등에서 계속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3천여 명의 난민이 세르비아에서 헝가리 국경을 넘었고요. 또 비슷한 수가 헝가리에서 오스트리아로 다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난민들은 주로 4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와 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출신 등입니다. 이 폭력을 피해서 살기 위해 유럽에 온 난민들인데요. 여기에 중동 다른 나라와 북아프리카 또 아시아에서도 일부 일자리를 찾아서 이 경제적인 이유로 유럽에 온 이 경제적 이민자들도 섞여 있는데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들은 난민과 구분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시리아 사태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 계획을 밝혔다고요?
네,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발스 총리는 시리아 주변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 등의 난민 캠프에 이미 이 400만에서 500만 명의 시리아인들이 있지만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된 시리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 내 ISR에 대한 공습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발스 총리는 프랑스군이 이미 시리아에서 항공 정찰 임무를 시작했다면서 다음 주 15일 프랑스 의회에서 시리아에 대한 공습 계획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현재는 시리아 내 연합군 공습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라크 내 ISR에 대한 공습에만 참여하고 있는데요. 시리아 내전이 아주 복잡한 전쟁이죠.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군이 있고 이에 대항하는 온건파 반군 그리고 시리아 동부 넓은 지역을 점령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이 서로서로 이제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온건 반군을 지원합니다. 현재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연합군 공습은 미국이 주도하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바레인 등 중동 동맹국들만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프랑스가 시리아에 대한 공습 계획을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네. 하지만 ISIL에 대한 공습만으로 시리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발스 총리는 이제 정치적 해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중에 하나로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사드 정권은 정당성을 잃었으며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발스 총리는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러시아 정부와도 이미 대화를 하고 있으며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곧 파리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발스 총리는 인터뷰에서 대화 없이는 정치적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 보도에 대해서 거듭 우려를 밝혔다고요?
네, 이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군사 장비와 병력 등을 이제 공수했다는 보도가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전차 양육함, 그러니까 전차와 병력을 모두 실어낼 수 있는 수송함이죠. 이 두 척과 수송기 또 이 여러 대 또 소규모 부대를 최근 며칠 사이 시리아에 보냈다고 이 구체적으로 이 레바논과 미국 관리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또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어제 VOA에도 러시아가 시리아의 군수 물자 공수를 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은 활동은 시리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죠?
네, 존 커비 대변인은요, 관련 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존 케리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러시아의 군사활동에 관한 보도에 대해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사실 경우에 더 큰 폭력 사태와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나토도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있군요.
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요 관련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의 개입은 시리아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미국은 러시아 군수송기가 시리아로 군사 장비를 수송하지 못하도록 유럽 국가들에게 비행 금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가리아가 미국의 요청 때문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서 러시아 군 수송기에 자국 영공 비행을 금지했었죠. 당시 러시아 측은 수송기가 인도 지원 물자를 시리아로 실어 나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유럽을 통해서 시리아로 가지 못하게 된 러시아 수송기들은 이란을 통해서 간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관 대변인을 인용해서 이란이 시리아로 향하는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승인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군사 지원 차원이지 러시아가 직접 시리아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요, 시리아에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파견돼 러시아 무기와 장비 사용을 돕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앞서 러시아의 고위 당국자들도 러시아가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군사 지원을 제공한 것은 숨길 만한 일이 아니다. 뭐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시리아에 직접 군사 개입하는 것은 부인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시리아 동부 이들리브에 촬영된 사진에 러시아 공군만이 운용하는 이 최신 수호이 34 전투기로 보이는 기체가 목격이 되면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공습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왔었고요. 한편 시리아 정부는 서방 언론의 관련 보도는 모두 날조라고 러시아 정부와 마찬가지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러시아가 실제로 군사 개입을 한다면 시리아 사태가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미국과 연합군은 시리아 온건파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ISIL을 겨냥한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죠. 또 이 아사드 정권은 정당성을 잃었으며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군사작전에 돌입할 경우 시리아 내전 사태는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근 국제사회에 아사드 정부를 포함하는 정치적 해법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 최근 러시아의 움직임이 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시리아의 ISIL이 노르웨이와 중국인 인질을 공개했다는 보도도 있군요.
네, 이 ISIL이 어제 발행한 잡지에 인질들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마치 이 잡지의 광고 페이지처럼 네.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인질들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은 모습을 싣고 있는데, 이 노르웨이인 그림스가드 오프스테드라는 남성과 중국인 판징후이라는 남성의 사진, 또 인적사항을 적고 있고, 이들을 데려가려면 돈을 내라면서 이 몸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정부도 이들이 ISIL에 납치된 사실을 확인했나요?
노르웨이는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요. 오프스테드 씨가 지난 1월 ISIL의 인질로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ISIL의 주장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하지만 이 테러 조직과의 협상은 없으며 몸값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도 오늘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ISIL의 주장을 계속 확인 중이라면서 하지만 무고한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한 점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일본 소식입니다. 동부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군요.
네, 일본 동부는 현재 18호 태풍 아타우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동부의 간토, 또 도호쿠 지역 일부에 50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10명이 실종되고 한 명은 부상으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또 15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력이 내려졌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사흘간 600mm가 넘는 비가 왔고요. 또 앞으로 200mm 이상 비가 더 올 거란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영상들을 보니까요. 마을이 거의 물에 잠긴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마을은 이바라키현의 조소라는 곳인데요. 이 폭우로 불어난 강물로 제방이 무너지면서 40평방킬로미터 가까운 면적이 침수됐고요. 깊은 곳은 5미터 가까이 지금 물에 잠겼습니다.
네.
간토 지방에서 하천이 범람한 건 1980년대 중반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100여 가구가 물에 잠겼고 최대 2만 2천 명의 시민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10명의 실종자 중에 9명이 이 도시에서 나왔고 수력발전소 두 곳도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네. 아타우가 일본에 이어서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기상당국의 예상 태풍 경로를 보면 한반도가 아닌 이 정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또 내일쯤이면 온대저기압으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여서 한반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네, 바람은 좀 불고 파도는 좀 높을 것 같다고 기상청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려져서 평안 남북도, 함경 남북도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은 2 내지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0도로 예상됩니다. 신해주는 흐리고 최저 16도, 최고 20도. 강계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 16도. 해주, 개성 모두 구름 많고 해주 최저 20도, 최고 23도. 개성은 최저 17도, 최고 역시 23도입니다. 함흥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1도. 장진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고 최저 7도, 최고 14도입니다. 해산도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16도입니다. 선봉은 구름 많고 최저 13도, 최고 23도. 원산 구름 많고 최저 19도, 최고 21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오전에 2 내지 4m, 오후에는 2 내지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황해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도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7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 내지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국민 대부분은 이란 정부가 세계 주요 국가들과 체결한 핵 합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과 캐나다 여론조사 기관인 이란폴.com이 지난달 이란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6%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감시의 대가로 자신들의 고립화를 끝내는 이번 합의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급한 기대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서 이란인들의 56%는 이란 정부가 핵시설의 국제 사찰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77%는 핵시설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당초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직접적인 제재만을 해제하기로 동의했을 뿐 테러 단체 등을 지원한 데 따른 다른 제재들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란인 대다수는 서방의 제재 해제로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수입, 해외 투자 등을 더 선호하고 핵 합의 뒤 1년 이내에 실업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인 과반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채무에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자리 손실로 중국이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미국인 천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는 중국의 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경제적인 위협국으로 인식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89%는 중국으로 인해 미국이 1조 2,700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떠안고 있는 데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52%는 지난 7월 현재 미국과의 무역에서 312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는 중국의 대미 무역 역조 현상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에 유입되는 난민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헝가리는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3천여 명이 세르비아에서 국경을 넘어 헝가리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스트리아 동부 니켈스 도르프 지역에도 수천 명이 집결해 독일 등으로 향하기 위해 수도 빈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지난주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한 뒤 난민들이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시리아 내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VOA에 러시아가 시리아의 군수 물자들을 공수했다며 이 같은 활동은 시리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존 케리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는 더 큰 폭력 사태와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가 시리아에 병력과 항공기를 파견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군이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이란 주재 러시아 대사관 대변인을 인용해 이란이 시리아로 향하는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 주요 정부군 기지를 추가로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ISIL 홍보기구와 반정부 활동가들이 밝혔습니다. 친 ISIL 언론을 표방하는 아마크는 오늘 ISIL이 지난밤 데이르 엘조르 군 기지에서 가까운 로켓 부대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도 해당 기지 인근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며 ISIL의 이번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앞서 어제도 이들리브주의 마지막 남은 군기지를 ISIL 연계단체에 빼앗긴 바 있습니다. 일본 중부와 북부 지역에 계속된 집중호우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재난당국은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수만 명에 대해 긴급 대피령을 내리고 고립된 주민들에 대한 구조에 나섰습니다. 수도 도쿄에서 북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조소시의 경우 키누가와 강이 범람해 도심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들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으며 주민들은 아파트 난간이나 건물 지붕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지면서 여성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추가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